태풍이 왔다 가니까 날씨가 더 청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지풍파를 한번 겪고 나야 영혼의 고요함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서 배우는 귀중한 생명의 교훈입니다. 바울이 아래에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2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잘못된 종교 형태입니다. 사람의 상태나 상황과 종류에 따라서 종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힘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람뿐입니다. 당시 세계의 지성의 본산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는 철학의 산실 역할을 하는 곳이고 고상한 철학 이론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곳이지만 이곳에서조차 사람들의 종교성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는 결코 무식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종교적 관심이나 행위가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 욕구이고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본래적인 창조의 목적에서 주어진 목표인 창조주를 만나거나 누리지 못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종교 행위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어서 행복이 아니라 비극으로 결말을 맺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는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면 반드시 경계돼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오늘은 그런 쪽의 부분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3절 그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의 기술과 방법으로 만든 것이나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상으로만 섬기는 경우를 좀 더 다루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나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집에 높이 달아놓은 성화처럼 그림처럼 사진에 찍힌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들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곧잘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각자가 깊이 고민해야만 할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마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인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마치 병풍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마치 그림 속의 호랑이 정도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을 바로 보이는 사진으로 둔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이 아니라 새겨진 그림으로 취급당하고 계시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하는 만큼밖에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글로나 그림으로 새겨진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역시 그림 한 장을 보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다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다루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스라엘의 우상이 이스라엘 성읍수와 같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예레미야서 2장 28절에 그렇게 우상이 많은 것에 대한 책망을 물론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아덴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오늘 29절에 그랬죠. 그럼에도 1세기 아덴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바울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다면 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의 시대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나이 든 부모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종이 호랑이처럼 종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이 드신 어른인 부모님을 뒷방에 모셔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명령을 곧잘 무시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뒷방 신세라고 하고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그 어른들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지만 사람도 이런 일을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취급을 당하시는 것은 모르긴 해도 더 서운해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 능력이나 힘이 전혀 이 역사가 생기면서부터 다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뒷방에 어른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뒷방 어른의 말 듣는 것처럼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말 것인가? 뒷방 신세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힘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이 드신 어른과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뒷방 신세나 종이 호랑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는 경계의 교훈인 겁니다. 특히 이 끝부분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가치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는 경계를 가지고 영원 속에서 상 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종이에 그린 호랑이나 실제로 힘을 다 잃은 뒷방신세의 노인으로나 그림에 그려진 분으로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소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숲에 나무를 베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사야서 4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2절 하반절 있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새겨진 종이 호랑이 취급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신 것에 대해서 생명 없는 것들처럼 어떤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계실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당장은 대응하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보응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그림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만 두십니다. 당장 형벌하신다면 그럴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근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혼인하고 하나님을 그림 호랑이 같이 대하다가 생애 말년에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잠언서 24장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에나 은혜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열심이나 행위들을 이제 뒷방 어른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말씀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각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반드시 그대로 보응하실 것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잃고 뒷방신세가 된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이것은 분명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볼 때도 옳지 못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당장에 보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런 취급을 한다면 히브리서의 기자의 경고를 드려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영화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고 천지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말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을 사실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영화로운 성전을 짓고도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역대하 2장 6절을 비롯해서 이 말씀이 계속 열왕기상 8장 27절 또 역대하 6장 18절에도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솔로몬도 이러한 고백은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 속에서 모세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 10장 14절에 그렇게 했고 요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요. 시편 89편 11절에 역시 같은 고백을 보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이고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34절에 그렇게 자연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이것은 주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오늘 24절 그리고 2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25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 즉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복원에서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필요를 주실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창조자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주시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견줘서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을 우리는 다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하여 영혼을 잃게 되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코 그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을 거역한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 때문에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보 아니요. 아무 반응도 없고 위하지도 않는데 그들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삼라만상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98편 8절에 자연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계시는 자체로서 충분히 영광을 거두실 분이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건 하지 않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순서대로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리됐습니다. 인격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성경 속에 묻힌 어떤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여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27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욱 감사해야 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어떤 면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랑을 구별하듯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27절의 표현은 지극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은혜의 속성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듬어서라도 발견되려 하심은 무한하신 인자하심의 표현입니다. 범죄하여 멸망으로 가도 당연한 인생들로 하여금 더듬어서라도 발견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생명과 영혼을 주고 싶으신 사랑의 발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역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충만해 계시는 그런 이유에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한참 있다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에 있어 모든 인생의 삶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로 25절에요. 자신을 인정하여 섬기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긍휼을 베푸시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의 구원의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도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고 이사야서 6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속에서 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발견되시려고 애쓰시고 자신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 상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와 행동은 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힘입어 살고 행동합니다. 일반적인 자연에 민감한 시인들조차도 어렴풋이 이러한 사실을 감성적으로 느끼게 됨을 보는데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한 혈통으로 태어나 존재하고 그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활동할 수 있음을 모두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원 속에서의 삶까지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단순히 돌이나 종이에 새겨놓은 있으나 마나한 무가치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은 우리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독생자를 지불하고 아픔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현재적으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뒷방 신세의 노인 취급하지 마시고 함께 먹고 숨쉬고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 누리고 즐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